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3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교회를 세우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어서 우리 10절부터 13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제자 디도를 그레데에 체류시켜 목회 임무를 맡겼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잔류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리더들, 즉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들을 보니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들이 저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어찌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움으로 신앙과 삶의 균형이 잡혀있게 해라.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장로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얼만큼 많이 읽었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서론 부분은 빼고 다시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리더들은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과 회복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 안에 틈이 생기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서 우리로 시험들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치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람들을 돌보고 영혼을 살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직책이죠. 하지만 때론 이런 모습들을,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이런 직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자기에게 올까봐 덜 신실한 척을 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순장시킬까봐 아니면 또 뭐 멘토시킬까봐 나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지워지지 않기를 일부러 잘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죠. 그도 그럴 것이 어제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고집부리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든 고집 피울 수 있고 쉽게 화낼 수 있고 또 욕심 마음껏 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라고 하는 것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지키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먹고 노력해야 할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돌보는 자리가 결코 쉽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의 자리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별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리더, 즉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리더를 세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동체는 곧 자멸하게 될 것이고 재앙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권위가 무너지고 욕심에 눈먼 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난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눈먼 자들로 인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큰 혼란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는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이죠. 또 영적인 리더는 거짓과 불신의 세상 속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진리를 말하는 것에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는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섬길 영적 리더들의 임무를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들을 제시해 주었고요.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구부러진 것들을 바로 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어제의 말씀 9절과 오늘의 말씀 10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바울이 앞선 9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레데 성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10절에서부터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 유대 할례주의자들과 같은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미치고 있는 악한 영향력, 그 죄의 영향력을 마주하게 된다면, 쉽게 말해 그 죄로 인하여서 한번 당해보게 된다면 당연히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꼭 붙들어야 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 거룩함에 대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라고 하는 말, 그 헬라어 뜻은요, 크레테이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거짓말하다, 속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그레데라고 하는 호칭 가운데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은 역사적으로 범죄자들이 유배되던 장소였고 전통적으로도 부도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는 이미 평판이 매우 나쁜 섬이었고 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치 일상적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처럼 사악하고 난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섬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들만의 풍속들이 많이 굳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섬이 있죠.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원어민들이 제주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내가 이들과 같은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들의 그 방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유한 것이 섬 문화인데요. 그레데 섬은 그 문화의 독특함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새 속에 물든 그들의 방탕함과 난폭함과 무절제함과 게으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잘 고쳐지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하여도 그들에게 있는 그 방탕함과 그 게으름들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호탕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신들 술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거 너무 방탕한 것입니다. 술 좋지 않은 것이니까 절제하십시오, 끊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마 굉장히 호탕하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술이 그렇게 나빠요? 그러면 그 많은 술 내가 다 먹어서 없애겠습니다. 그거 내가 다 먹어서 없애주면 다른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그렇게 예수 제대로 안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레데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옥이 지금 만 원이거든요. 지옥은 꽉 차 있습니다. 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마 이렇게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 나는 여유롭다고, 나는 굉장히 호탕하고 큰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아마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분명하지 않은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추가한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그 이상의 어떠한 능력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 나오는 할례파는 유대 할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레데 섬에는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할례는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 관계를 입증하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할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당시 그레데 교회에 이런 이단 할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속인다는 말은 겉은 좋게 보이면서 속은 나쁘다는 말입니다. 겉도 나쁘고 속도 나쁜데 속는 법은 없습니다. 과일을 살 때 아마 겉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굉장히 맛있고 잘 익고 싱싱해 보여서 과일을 샀는데 먹다 보니 안에는 막 골마 있고 썩어 있으면 먹다가 속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속았구나. 겉에만 좋은 거 깔아놓고 속에는 이렇게 다 썩은 걸로 넣어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데 알고 보니 그 마음속에는 사특한 계획이 숨어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속았다라고 말합니다. 친절한 말, 거룩한 말, 아주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은 풍성한데 삶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애당초 방탕해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속지는 않습니다.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 그럴듯한 말로 신앙적인 말들로 막 포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보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허탈해지고 이때 시험에 드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더 큰 위협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레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어. 저 그레데인들 좀 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여전히 방탕하잖아. 여전히 술 취해서 포악하고 게으르잖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들은 겉보기에만 말끔해 보일 뿐 이들의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겉만 깨끗한 척하고 속은 여전히 더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의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이단들의 입을 침묵시킬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교사들, 영적인 리더들을 더 많이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것이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 누구든지 3,000개 이상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세포가 수십억 개 이상으로 많아져야만 비로소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흔하지만 면역 기능이 강하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발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기 위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 그것이 암을 예방하고 암을 이기는 능력인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건강한 성도,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잡힌 영적인 리더들을 많이 세워가는 것,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영적 리더들이 지켜야 할 거룩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셔야 했을까요? 영적 리더들에게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향력에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이죠. 교회에서 거룩과 정직과 순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악한 습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소한 거짓말들이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교인의 숫자를 조금씩 늘리는 것, 설교와 간증을 조금씩 과장하여 포장하면서 거짓말은 시작됩니다. 선의로 거짓말을 하고 농담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처럼 작은 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심어놓고 어느 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고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그 생명력으로 인해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조화에서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화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예쁜 꽃이 피어남을 봅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지고 게으름을 피던 자가 성실해집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제된 야생 동물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잠깐 사람을 놀랄킬 수 있지만 어떤 위협도 줄 수 없고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무늬만 있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박제된 신앙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이런 박제된 신앙 뒤에 숨어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우리를 숨기고자 했던 박제된 가면들을 담대히 깨트리고 나아오는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로 더욱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